매일 성경 순서를 따라서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으로 예수는 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대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대교회를 보면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다르게 이렇다 할 외부의 위협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전면적인 박해의 시대와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역시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로마군에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는 일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그들을 음해하는 유대인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도 극악한 박해와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미루어 볼 때 요한계시록의 역사적인 정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계시록 하면은 기독교의 대박해의 상황을 떠올립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전면적인 박해가 있었을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 신앙을 불법으로 여겨서 금지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고 그리고 그 박해를 피해서 예배를 드리다가 잡혀가서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 밥이 되고 그리고 온몸에 기름을 칠하고 그리고 화형당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많이 떠올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당시 로마 역사 기록과도 같지가 않고 계시록 2, 3장 일곱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모습과도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실제로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러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가 그러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숨어서 예배를 드리던 지하무덤 교회인 카타콤베가 그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카타콤베는 계시록의 기록 시기보다 훨씬 후대인 250년경 3세기 때 보통 그때로 이렇게 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극심한 그 박해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지하에 숨어서 지내던 곳입니다. 그게 3세기 때의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과는 사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의 통치 시기도 계시록의 기록 시기와 같지 않습니다. 네로 황제의 통치 시기가 64년부터 68년 사이입니다. 근데 네로 황제의 박해는 물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전면적인 박해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이 네로 황제 때 기록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기에는 어려운 근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때는 그 네로 황제 때는 로마 황제 숭배가 없었습니다. 네로 황제는 황제 숭배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네로는 박해를 할 때 로마시 내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만 그들 대상으로만 박해를 했기 때문에 당시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있었던 이 계시록의 독자들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은 로마를 가리켜서 바벨론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사실 로마가 바벨론으로 불리기 시작한 것은 주 70년에 티투스가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이후부터 그렇게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네로 황제는 그 전인 68년에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 계시록이 네로 황제 때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렇게 맞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로마 역사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받은 것은 2세기 초 트라이안 황제 때부터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후 250년경 3세기 중반 이후부터죠. 그때부터 박해가 정말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카타콤베도 그때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이 1세기,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던 이 1세기 때는 이렇게 전면적인 박해가, 극악한 박해가 있던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피지배 민족들의 종교를 인정해 줬었습니다. 그렇게 허용된 종교들, 그리고 합법적인 종교들을 가리켜서 렐리기오 리키타라고 부릅니다. 유대교도 역시 이 렐리기오 리키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 유대인들의 테두리 안에서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기독교가 없었죠. 여전히 그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들의 테두리 안에서 여전히 살아갔기 때문에 그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유대교의 테두리 내에서 로마로부터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이 네로 황제 시기라고 보기보다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다스리던 90년대 중반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이것을 이제 2세기 초대 교부들 그리고 이레니우스 등 여러 교부들이 증언하는 바입니다. 근데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 때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향한 전면적인 박해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사대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사대교의 모습이 전혀 그런 상황과는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모습들, 요한계시록의 2, 3장에 나와 있는 이 교회의 모습들은 기독교 신앙 자체가 불법화되어서 모든 교회들이 문을 닫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숨어서 예배드리는 그런 상황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일곱 교회는 비록 고난은 있었지만 여러 모양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교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분명히 박해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교회를 폐쇄시키고 전면적이고 극심한 박해 상황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신앙이 용인되는 상황 가운데서 부분적이고 간헐적인 박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것이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상황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사대교회는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 요구에 직면하여서 교회 내에서 황제 숭배를 정당화하고 현실에 눈감으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류의 사람들이 볼 때는 이 현실은 전혀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의 테두리 안에서 이들이 보호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찬란한 팍스 로마나 평화, 이 로마의 평화가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들도 이 부강한 로마에 기대어서 비교적 안전하게 종교생활도 하고 돈도 벌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한편에서는 이 팍스 로마나에 숨어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위기를 간파한 사도 요한과 여러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대교회가 표면적으로는 이렇다 할 외부의 위협이 전혀 없었습니다.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대교회는 이런 편안한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신앙의 나태함으로 인해 스스로 무너져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의 상황과 많이 같아 보이죠. 과거는 화려했으나 여전히 그 종교적인 모양은 남아있으나 그 이름만 남아있고 죽은 자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은 이들이 여전히 안정적이게 신앙생활은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앙의 그 나태함으로 인해서 죽은 자와 같이 종교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대교회는 처음에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하나님과의 사랑이 식어가면서 그들의 행위에 있어서 전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을 여러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신앙의 행위를 회복하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요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일곱 교회 가운데서 가장 부정적인 상황에 있었던 이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의 요지이기도 합니다. 이 역설적인 것은 이 두 교회가 일곱 교회 가운데서 가장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두 교회는 전면적인 박해도 없어 보입니다. 외부에 이렇다 할 위협도 없어 보입니다. 비교적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1절을 보면 사대교회는 살아있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옷을 더럽힌 자들로 이 본문에서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은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이 도적같이 도둑같이 오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를 대비해서 깨어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나태하고 무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대교회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7명이 그들에게 임하면은 그들에게 여전히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의 그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7명이 임하여서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함께 성경을 보시고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스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은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하나님이 아직 사대교회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대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교회도 예전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교회였기 때문에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3장 9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교회를 향해서 그 교회 안에 사탄의 회당이라고 부르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유대인 집단을 가리켜서 사탄의 회당과 같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회당으로 인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서머나 교회도 그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 역시 그들로 인해서 몇몇 사람들이 감옥에 가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로마 사회 안에서 이 유대인들은 감옥에 보낼 권리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감옥에 가게 된 그 뒷배경에는 그 유대인들이 로마의 공권력과 결탁을 하여서 그들을 감옥에 보냈던 것으로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대교는 로마 제국이 허용해줬던 종교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 회당 안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과 이 유대인들 간의 의견이 맞지 않고 또 신앙의 차이로 인해서 이 유대인들이 로마의 공권력을 이용해서 이들을 감옥에 보냈던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 역시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 이러한 박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박해 속에서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라는 강압과 그리고 유혹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믿음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게 하는 것입니다. 황제가 신으로 숭배받고 있는 그런 현실은 그리고 회당의 유대인들이 로마의 권력과 같이 힘을 합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고난으로 내몰고 있는 이 현실은 이 세상의 진정한 지배자가 로마 황제인 것 같은데 로마 제국인 것 같은데 그러한 현실 속에서 예수를 주인으로, 주로 모시고 시인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서 시인할 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시인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세상의 지배방식 속에서 자본의 지배방식 속에서 승리의 이 지배방식 속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시인하고 그리고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받았던 박해는 우리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져올 수도 있고 사회적인 명망이나 우리에게 지위의 어려움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능성이 여전히 우리 앞에도 있다는 것을 볼 때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상황은 우리와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지배하는 시대에 그리스도께 신실하라는 이 권면은 세상에 올라가서 성공하고 획득하는 세계관이 지배하는 이 거부할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께 신실하라는 겉면으로 우리에게도 유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파라오의 지배, 가이사의 지배의 노예로 살아서 초라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장 1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 각각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가 동시에 일곱 교회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각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든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대교회에게 원하시듯이 우리와 하나님과 처음 맺었던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원하시듯이 우리가 세상의 지배방식에 빠져서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예수를 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 13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일곱 교회에 주시는 권면 가운데 마지막으로 일곱 교회에 주시는 모든 권면의 마지막으로 결론과 같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로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초청하는 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회심의 초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맥락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으라고 초대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있으나 사랑이 식어버린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세상의 지배방식에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자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권면이 일곱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의 결론과도 같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이라는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하는 방주와 같은 역할을 물론 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 사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전해서 그냥 끝나는 것으로 끝이면은 안 되겠죠. 그러나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주님 모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우리가 닮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주님의 녹화하는 소리에 듣고 문을 열고 회심으로의 초대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이것이 아마도 지금까지 한국교회를 지배해온 그리고 우리를 지배해온 우리의 종교 양식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양식이 아니었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이것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지 방주에 올라타라고 단지 교회로 나오라고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주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시켜서 정말 진실한 선교적인 존재가 되라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라고 우리에게 주는 권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의 문 앞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요한계시록은 그런 성도님들의 마음에 더욱더 강하게 두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주님의 이 두드리는 음성에 분명히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문을 열어드리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서 우리의 행위를 고치고 그리고 하나님을 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그 주님의 음성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나아가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